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또 눈도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을 사모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삶에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슬람권 나라에 태어났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세기 때 살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1세기 때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24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달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의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여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수신자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는 이탈리아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안에 있는 한 도시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이제 나라가 그 도시국가죠.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산채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그러면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을 네로 황제와 그 로마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밤에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 몸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횃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죽겠죠. 생명이 끊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밤에도 로마 거리를 환하게 비춘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교를 버렸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거리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참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그들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든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나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경고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격려하는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경고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로 또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벌과 맹렬한 불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엇이 따랬어요? 맹렬한 불. 여기서 말하는 맹렬한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실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모독하면 큰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2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죽임당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는 가차없이 죽임당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가차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성경에도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데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부부인데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사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30절, 3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같은 분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 큰 부담 없이 그냥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삶가운데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비방도 당했습니다. 환난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 네로 황제 시절에 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냐고 잘 견뎌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뎌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환난이 곧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지요. 그리고 시련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과거의 큰 시련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렸더라면 지금 이렇게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 이겨내고 견뎌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 그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시련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으로 다 극복해내셨어요.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붙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다 극복해냈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다 극복해내셨어요.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1세기 때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이 통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뭐 핍박을 가지고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거나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흔들지요. 예를 들어서 막 바쁘게 만듭니다. 열심히 그냥 살아가느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쾌락이나 재물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담대함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예수님 믿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성경도 알 만큼 알면서도 그냥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게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누가 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재림주라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감히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가? 저분이 정말 다시 오실 그 재림주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원은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여기 묻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구원 받은 것을 거듭났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잖아요. 내가 사람인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면 한 번 더 태어나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 자체가 안 계시면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그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인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80년, 90년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살아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려움 다 인내하면서 참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되고 90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 보면 일단은 존경하셔야 돼요. 그 험난한 인생을 다 살아낸 분들이에요. 인내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인사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서로 만나면 그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조금 더 우리 견딥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인사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분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삶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인내한 그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분 계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힘내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죠?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마.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뒤로 후퇴한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바울 같은 분은 어떻게 했느냐? 앞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은 한평생 믿음을 지켰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정말 행복하게 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 감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귀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참 우리도 바울처럼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시련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